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그런 중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도 은혜를 나누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라나타 속히 오실 것이고 또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사실은 그것이 믿는 자의 당연한 신앙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계시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져서 2012년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개 나라 이상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모든 배경이 다 다르지만 복음 하나로 같이 일어나서 뛰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없고 단체가 없습니다. 조직과 단체와 교단과 그 교회와 그 어떤 것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직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으로 모든 교단, 모든 조직, 모든 교회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나라들을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를 돕고 있고 다른 대륙을 돕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복음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정말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대륙을 열심히 살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모든 나라의 대표 제자들이 모여서 그 나라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한 50개의 나라가 한국 땅에 찾아왔었고요. 2019년에는 한 100여 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들을 이렇게 열어가고 계십니다. 또 그들에게 그 제자를 찾았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있을 때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얘기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안에서 난다고 하는 표현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쓴 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장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호칭의 의미도 있지만 호칭에만 이렇게 한계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구약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어떤 본질 아니면 전인격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할 때마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모든 어떤 존재 아니면 본질, 인격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즉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본질, 예수의 인격 전체를 믿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오해되었습니다. 1,200년 전에 이제 사회가 도시화로 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시로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땅에 가면 이제 많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주로 지금도 많이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왔는데 도시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끼리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커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안에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와서 나름 조금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슬슬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 나가서는 죄를 짓고 또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의 죄책감을 들어줄 필요성도 있고 또 교회에 묶어둘 필요성도 있고 라고 하면서 어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발현된 게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접기도는 초대교회에 없던 기도입니다. 이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과 생긴 지 1,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접기도에서 구원받은 예가 없냐? 있습니다. 분명히 영접기도에서 구원받은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기도하면 구원받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올바로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영접기도를 했지만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접기도 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영접기도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실상 그 속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접기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그런 예는 아닙니다. 영접기도 이꼬르 구원이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여기에 가서 부산역에 가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쪽에 있지만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역에서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작은 여자애가 20살이 채 안 된 여자애 같아요. 그 여자애가 저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탁 끼어들었어요. 탁 끼어들어서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얼굴을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사람은 복음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끼어들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듣겠냔 말이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애를 잡았어요. 근데 여자애가 보니까 전도할 때만 나타나요. 낮에는 한겨울에는 아주 짧은 치마, 그 좋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고 한여름에는 이렇게 아주 큰 두꺼운 그런 털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누구 말대로 얘기하면 뭐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보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많았던 아이들하고 뭐 다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겠냐고 물어보니까 믿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접기도를 시켰던 때입니다. 영접기도를 이렇게 시키면서 영접을 분명히 기도를 따라하는데 따라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얘가 그냥 말만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영접기도 얼마 했냐 하니까 한 100번은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방해하면 대부분이 저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더랍니다. 영접기도 해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편안하게 놓아주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접기도 100번을 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그 아이를 보고 또 제가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접기도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키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분명 극하게 영접기도를 해서 인생 전체가 바뀐 예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 번을 영접기도 시켰을 때에 그런 케이스가 불과 몇 손가락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할 때 네가 정말로 영접했다고 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이렇게 네 신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를 많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생명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이 훈련하고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접이 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람바노.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붙잡는다, 취한다, 누군가의 삶을 간절히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을 대접할 식당들을 꽤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아주 큰 식당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이게 그 큰 식당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모셔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자, 우리가 그쪽에 가면 이 주인은 하는 얘기가 손님들이 많이 올 때 늘 환영합니다. 들어와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영접을 마치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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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접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은 손님을 받아들이는 주인의 입장이 영접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서 뭐 한 달에 수입이 수억이나 그 이상 되는 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손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 이걸 대신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자기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그러면서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밑에 내려와서 종업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그 주인을 취해서 꼭 하나님 꼭 당신이 이 우리 식당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영접입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주인이 손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종업원이 되고 새로운 주인을 모실 때 그분을 간절히 취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취해서 당신이 꼭 우리 집에 이 식당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그 삶을 받아들여서 그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는 겸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종으로 사는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완전히 삶의 제사가 바뀝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삶을 간절히 취해서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람바노가 쓰인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고 할 때 담당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 이게 람바노입니다. 끝까지 취하고 붙들어서 자기 것을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데려가고 이게 람바노입니다. 취해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영접은 단순히 수용하거나 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용하거나 환대하는, 환영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취해서 끝까지 붙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람바노입니다. 그게 영접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이 영접 기도하는 영접한다고 얘기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누구를 영접하시는 겁니까? 영접 손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그분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주 정확하게 녹아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고 그는 빛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말씀이면서 생명이면서 빛이신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을 영접 모셔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환영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그래놓고 내 방에 들여놓고는 전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린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이며 참빛이며 말씀이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취한다는 얘기고 영접한다는 얘기는 진실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영접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것이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그 전인격, 그 본질,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는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면 내 인생을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그분을 간절히 취해서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의 발밑에서 종의 자세로 취하는 이런 삶이 이런 것이 영접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을 열고 웰컴 환영합니다. 주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가 조금 지금은 진실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그게 영접 아닙니다. 영접 기도일 뿐이지 영접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와 영접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영접 기도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이 세 구절을 명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극하게 사단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식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영접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냐? 아, 뭐, 굳이, 뭐, 아, 뭐, 이렇게, 뭐, 아예 안 할 수, 뭐, 이 완전히 필요 없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접 기도문이라는 걸 따라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접 기도는 진실로 영접한 자가 입술로 고백하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착각,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요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이건 열면 된다, 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3장 20절 전후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간절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넌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모자란 그런 수치를 네가 가지고 있다. 빨리 치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냐? 그 말은 뜨거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웰컴 한다고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 음성을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네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 본문만 차용해가지고 마음만 열면 그래서 웰컴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음에 믿어지지? 그러니까 입술로만 따라하면 그러니까 영접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인용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따라해라고 얘기합니다.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정말로 이렇게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상태를 먼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에 있는 정말로 믿어져서 이렇게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네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 다음에 네 마음에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시인한다는 얘기는 영접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따라해라 라고 얘기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식이 얼마나 이게 큰 오해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오해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를 시킨 사람들만 제가 술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왜 이러지? 영접기도 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그럴까? 영접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만 번을 복음 전하면 한 1,000명이 영접을 하던데 그 1,000명 중에 영접한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이 채 10명도 안 돼요. 10명 나온 사람들 중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닌 사람들은 뭐 두세 명도 안 됩니다. 항상 고민해서 이렇게 많이 영접기도를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그리고 영접기도 했는데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지?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접기도는 영접이 아니에요.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 영접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접기도가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이제 영접기도 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오랫동안 심어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 영접기도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네가 이제 영접기도 했으니까 너는 천국을 갈 것이다. 너는 뭐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일평생 교회를 못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걸 믿고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접기도 하고 교회 출석하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전혀 변화 없고 아니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완전 더러웠던 죄인이었던 자가 자에게 참된 의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올바로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진실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안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기묘하게 뽑아가지고 영접기도라고 한 것을 시키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잘못된 확신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그래서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문제를 내고 있습니까? 결국 본인들도 지옥 가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자기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기도 어떤 분들은 심하게 영접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인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말을 교묘하게 영접입고로 영접기도하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이 봐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접이 뭡니까? 영접기도가 영접이다. 그러니까 네가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큰 틀린 얘기예요.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가진 그가 누군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그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가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살찌 끼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면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가 내 생명을 요구하시고 내가 그 내 생명을 그분에게 드린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영접입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영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와 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모든 식당의 주인 자리를 다시 내려놓고 온전한 분에게 그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맡기고 종의 자세를 취하는 이게 마치 영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영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